주요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45분께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이동했습니다. 판문점 북측 판문각 앞 계단까지 걸어간 두 정상은 웃으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남측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군사 분계선을 넘은 건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짧은 시간에 연락했는데 만남이 성사돼서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지도자들이 한국전 정전 66년 만에 최초로 나란히 한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판문점 북측 판문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밖으로 나왔으며 이로써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정전 66년 만에 나란히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세 정상은 잠시 둥그렇게 모여서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실무팀을 구성해서 북한과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과 약 1시간 가까이 양자회담을 한 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각각 대표를 정해서 포괄적인 협상과 대화를 하겠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많은 실무진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지하고 비건 대표가 실무팀 대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아있지만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저녁 1박 2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직전 한국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을 방문하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들에게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동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놀랄만한 잠재력을 가진 위대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모두 행복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미군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군사력도 미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간 3종 기도 시간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만남의 좋은 예를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더 멀리 발걸음을 내딛는 걸로 믿는다면서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로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제안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이란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면서 유럽의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대사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년 전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한 후 유럽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핵 합의는 고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타크트 라반치 대사는 이어서 이런 채로 이란만 핵 합의를 약속한 의무를 계속 지킬 수 없다면서 유럽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크트 라반치 대사는 또 유럽 핵 합의 당사국들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제재를 위해서 이란과 교역을 계속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미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몸을 바친 청년 론 코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론은 총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어디 있죠? 조국은 어디 있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 개봉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7월 4일생입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뒤 돌아와 반전운동에 참여한 론 코빅의 실화를 다룬 미국 영화인데요. 반전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운동을 말하죠.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론 코빅의 자서전 7월 4일생을 옮긴 영화 7월 4일생 지금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그는 시합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뒤 좌절감에 빠지는데요. 신병을 모집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해병대 부사관들의 멋진 모습에 매혹돼 해병대에 지원합니다. 베트남에 파견된 론은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경험하는데요. 전투에서 실수로 베트남 민간인을 죽이고 전우를 적으로 오인해 죽이게 됩니다. 자책감에 시달리던 론은 자신도 척추에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는데 영원히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몸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론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심의와 닉슨 행정부를 규탄하는 사회 분위기를 못마땅해 하는데요. 그는 뉴욕의 대학에 다니는 고등학교 시절의 여자친구 도나를 만나러 갔다가 반전운동 시위대의 앞장선 그녀가 경찰에 쫓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 장면을 목격합니다. 론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받는데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던 론은 차츰 베트남 전쟁의 과오를 깨닫고 자신이 실수로 죽인 전우의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데요. 그는 반전 시위에 참가하고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 민주당이 인기를 얻으면서 코빅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 회장의 연사로 초청됩니다. 연단을 향해 휠체어를 밀고 가는 코빅의 눈앞에 언젠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TV로 들으며 론, 네가 대통령처럼 멋진 연설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7월 4일생 수록곡 중에서 프롤로그, 7월 4일생 영화를 여는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태어난 주인공 론 코빅의 이야기. 이 영화는 1986년작 플래툰, 1993년작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와 더불어서 올리버 스톤의 베트남 전쟁 3부작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리버 스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안고 돌아왔는데요. 이 영화에서 단역 기자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리버 스톤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의식 있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하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 Hard Rain's a Gonna Fall, 비가 올 거야. 에디 브리켈과 뉴 보헤미안스가 불렀습니다. 영화 7월 4일생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It's hard. It's hard. It's hard. Rain's gonna fall. What did you hear, my blue-eyed son? Oh, what did you hear, my darling young one? Heard the sound of a thunder that roared out a warning. Heard the roar of a wave that could drown the whole world. I heard 100 drummers whose hands were blazing.
7월 4일생에서 주연을 맡은 톰 크루즈도 연기파 배우로 입지를 굳히는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의 젊은 하이틴 스타로 떠오르던 톰 크루즈가 전쟁으로 폐인이 된 론 코빅을 실감나게 연기하며 대중들에게 톰 크루즈는 결코 얼굴만 잘생긴 젊은 스타가 아니라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연기자임을 각인시켜준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톰 크루즈가 미남 배우로서 얼굴 도장 찍은 게 영화 탑건이라면 연기파 배우로서 거듭난 영화는 7월 4일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탑건이 전쟁 영웅을 찬양하는 액션물인 반면 7월 4일생은 반전 영화로서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성격이죠. 톰 크루즈도 이 영화의 촬영 기간 동안 계속 휠체어만 타고 다니며 생활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감명받은 실제 주인공 론 코빅이 자신이 베트남전 참전 때 받은 무공훈장을 톰 크루즈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Born on the Bayou, 늪에서 태어났어요입니다. The Broken Homes가 부릅니다. 영화 7월 4일생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7월 4일생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분단됐던 베트남에서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벌어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이자 동시에 냉전 시대의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전쟁 양상을 띄웠는데요. 1964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는 미국, 한국 등 외국 군대가 개입하고 캄보디아, 라오스로 전선이 확대돼 국제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초 내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건 1964년 8월 베트남과 중국 앞바다 통킹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어뢰에 피격을 당한 사건 때문인데요. 공산주의를 부도덕하고 사악한 것으로 보고 그 위협에서 미국적 민주주의와 미국적 생활 양식을 지키자는 결의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결국 존슨 정부는 1965년 3월 미군 3,500명을 파병하는 것으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고 미국의 전통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병력 파견이 가속되고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그 의문은 높아졌는데요. 북폭이 강화돼 고엽작전과 양민학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의혹은 전쟁 반대 운동으로 확대됐고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데모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반전운동은 미국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개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폭을 중지하고 평화교섭을 개시해 미군을 철수하며 전쟁 종결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에 들으실 곡은 Brown Eyed Girl, 갈색 눈을 가진 소녀입니다. 벤 모리슨의 노래, 영화 7월 4일생 수록곡 중에서 들어보시죠.
Jumping in the misty morning fog with all our hearts a thumping, and you, a brown-eyed girl. You have grown. Cast my memory back there, Lord. Sometimes I'm overcome thinking about making love in the green grass behind the stadium with you, my brown-eyed girl. And you, my brown-eyed girl, do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sing? Sh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la-
실제로 영화 7월 살생 주인공 론 코빅이 부상당한 후 입원한 군 병원 시설 자체가 열악했고 예산 때문에 기구와 치료제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베트남 파병 직후에 곧바로 부상을 당한 건 아니었고요. 군 생활 2년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원래는 1년을 채운 후 미 본토로 복귀했다가 본인의 지원으로 베트남에서 추가 복무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요. 만약 그가 베트남에 남지 않고 타 지역에서 계속 복무했다면 이후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7월 4일생 영화 속 일부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닌 극화된 겁니다. 코빅의 어린 시절 짝사랑이자 반전운동에 적극 참여한 도나는 실존 인물이 아닌 극중에만 등장하는 캐릭터고요. 코빅은 그동안의 애국주의적 가치관의 회의를 품게 된 시라큐스 대학에서의 반전 시위 과잉 진압 현장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TV로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코빅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오발로 사망한 동료 병사의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는 장면도 실제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노을이 져서 눈에 햇빛이 비치는 상태에서 전우인 빌리가 튀어나오자 적군으로 알고 잘못 쏘아버린 거죠. 배역을 맡은 톰 크루즈 역시 학교 다닐 때 레슬링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7월 4일생 수록곡 중에서 돈 맥클레인의 American Pie입니다. 참으로 미국적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함께 듣고 오시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But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every paper I'd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cried When I read about his widowed bride Bu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So bye-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And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Did you write the book of love And do you have faith in God above If the Bible tells you so And do you believe in rock and roll Can music save your mortal soul And can you teach me how to dance real slow The day that I die. Now for 10 years we've been on our own, and moss grows fat on a rolling stone, but that's not how it used to be. When the jester sang for the king and queen in a coat he borrowed from James.
영화 7월 4일생은 1,400만 달러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1억 6,100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거두면서 1990년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과 편집상을 받았고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금곰 특별상, 골든글로브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시카고 영화비평가협회상의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음악을 담당한 존 윌리엄스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을 적절히 삽입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영화 7월 4일생은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 불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불구가 된 한 젊은이의 삶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길이라고 믿던 청년이 하반신 마비가 돼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국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누구도 그의 희생과 고통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욕하죠. 영화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너무나도 진솔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주인공 론 코빅은 위정자들의 노름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이번에는 7월 4일생 수록곡 중에서 프랭키 아발론의 비너스 들어보시죠. 영화 7월 4일생을 본 관객들은 영화라기보다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하다. 불편한 전쟁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 올리버 스톤 최고의 작품, 파병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를 보여준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인생, 이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의 평론가는 이 불편한 영화로 올리버 스톤이라는 최고의 감독을 얻었다. 그리고 톰 크루즈가 첫 성인 연기에 도전한 작품 중에 하나로 인상적인 영화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7월 4일생 이 영화는 베트남전에 대한 가장 야심찬 영화라고 말했고요. 롤링스톤의 평론가는 올리버 스톤은 톰 크루즈를 끌어들여 그를 단순하고 힘있게 이상적인 배우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7월 4일생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 시절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을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론의 엄마는 어린 론 코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론, 난 네가 케네디 대통령처럼 멋진 연설을 하는 꿈을 꾸었다. 론 코빅이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고향에 돌아와 엄마와 말다툼을 하는데요. 그렇게 싸움이 끝나고 론은 눈물을 흘리는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고. 이 영화의 명장면도 살펴보죠. 론이 자신이 적으로 오인하고 죽인 빌리의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해가 지는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실수로 죽인 아이들이요. 바로 그때 모든 게 엉망이 됐죠. 그리곤 베트공들이 들이닥쳐 우린 후퇴해야만 했어요. 모래 언덕에서 흩어졌는데 바로 그때 그 일이 벌어졌죠. 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무서웠죠. 총을 세 번 들어올려 쐈는데 누군가 쓰러졌어요. 아드님을 죽인 건 바로 접니다. 바로 저예요. 빌리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난 일이에요. 난 당신을 용서 못하지만 신은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월남전 참전용사인 론 코빅의 자서전을 영화한 작품 7월 4일생이었는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나라와 주변인들에게 이용당하며 몸과 영혼이 상처받고 결국엔 앞장서서 먼 타국에서 희생되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외치는 론 코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7월 4일생이었습니다. 끝곡으로 7월 4일생 주제곡이죠. Born on the 4th of July. 7월 4일생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인 중 한 사람입니다. 스턴은 유명한 콘서트 무대에서 수많은 연주를 해왔고 많은 젊은 음악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의 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국제문화의 대사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스턴은 교사이기도 했고 권리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콘체르토 19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1920년 러시아의 크레메네츠,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잭이 6살 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잭은 8살 때인 어느 날 친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보고는 거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컨서베토리 음악원이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잭은 놀라울 만큼 빨리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11살 때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933년 13살 때 리사이틀 데뷔를 했고 1936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이 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습니다.
17살 때는 동부의 뉴욕시를 방문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세가 됐을 때는 연간 콘서트 출연 횟수가 무려 90회를 넘나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이잭 스턴은 수만 명의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군인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이잭 스턴은 미국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소련에 방문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예술인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걸 통제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죠.
그렇죠. 예술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였죠. 반면에 아이잭 스턴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젊은 음악인들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연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1991년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자신이 활동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에 콘서트 횟수가 100번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스턴은 작곡가 63명의 200여 작품을 100장 이상 녹음했는데요. 자,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녹음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음반 중에 베토벤의 로맨스 F장조 50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입니다.
뉴욕시의 카네기홀은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계의 유명 음악인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1960년 카네기홀을 헐고 고층 사무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예술인, 시민, 정치인들을 포함한 단체를 조직해서 건물 철거 계획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카네기 홀은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그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카네기 홀 재단의 회장이 됐고 40년 동안 공연장을 이끌었습니다.
말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예술의 발전과 자유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4년 국립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자문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문을 열었던 1979년 아이잭 스턴은 베이징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 음악과들과 학생들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강의했습니다.
In here, sing in here, and play here.
아,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동서 문화를 다시 연결시킨 그의 방문은 마오에서 모차르트까지 아이잭 스턴 중국에 오다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도 남겨졌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도 받았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열정적으로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도 하고 이끌어줬습니다. 네, 그가 지원한 음악인들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핑커스트 주커만,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예핀 브롬프만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엘버트 슈바이처 뮤직상의 첫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And Isaac Stern, you were born in Russia and moved to San Francisco with your parents when you were one. And you've spent a lifetime showing how that American environment glitters with artistic excellence. Thank you. God bless you.
1986년 뮤지컬 아메리카는 그를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했고 1992년에는 미국 국민 최고 영예인 자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커티스 음악학교, 하버드대학, 줄리아드 음악학교 등 유명 대학들이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2001년 뉴욕에서 8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클래식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진정으로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음악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Music is not important for creating musicians. It's creating a civilized society.
음악이란 훌륭한 음악가를 생산하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 여름입니다. 벼을 심은 논에도 잡초가 쉴 새 없이 자라고 어제 맨 밭고랑인데 돌아서면 또 보이는 것이 뽑아야 할 잡초인 요즘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큰 키를 쑥 하고 밀어내는 풀들을 다듬느라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데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오신다면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의 거리, 길이, 무게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내 집을 아름답게 잔디 관리에 정성을 쏟는 미국 사람들.
요즘 미국의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뒤로 바쁘게 오가는 긴 손잡이가 달린 기계가 지나가면 초록불이 아주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도 또 앞마당 뒷마당이 널찍한 개인 소유의 주택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완벽한 잔디 관리. 미국 사람들은 최고로 잘 관리된 잔디를 부드러운 초록 카펫 같다고 얘기합니다. 들쭉날쭉한 길의 잔디를 아주 고르고 짧게 다듬고 진초록의 싱그러운 잔디로 가꾸는 것은 내 집과 가족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말 아침이면 잔디를 단장하면서 잔디는 이렇게 다듬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기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돈을 주고 인부를 사서라도 잔디를 관리하는 겁니다. 요즘 또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죠? 휴대전화의 손동작 몇 번으로 잔디 관리를 맡길 업체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전용 창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잔디 사랑은 이렇게 집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넘어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잔디 깎는 기계를 사고 굵고 싱싱한 잔디로 만들어준다는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고 잔디를 예쁘게 다듬어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무려 4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주위의 풀밭을 보기 좋게 가꾸는 일이 단순히 관심과 정성을 넘어서 수백 달러의 돈이 오가는 시장의 논리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계절에 따라 자라났다가 사라지고 또 자라나는 풀을 공을 들여서 가꾸는 것도 더 보기 좋은 정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을 가꾸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잔디 관리 문화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이 자라서 풀밭이 되고 야생화가 피어나고 그래서 새나 나비, 사슴이 찾아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정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이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은 가꾸기가 아니라 방치로 여겨져서 인근 주택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안전하지 않게 보인다는 원성을 사기도 하고요. 실제 잔디 관리를 못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잔디 가꾸기의 열성인 미국의 오랜 문화가 친환경적인 정원이 필요하다는 시선과 만나서 이 가정집 정원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디를 가꾸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 노력도 절약하고 화학제품에 소음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요인도 줄이면서 보기도 좋은 텃밭 겸 정원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큰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과 야채를 심고 또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심어서 식물의 성장도 지켜보고 수확의 즐거움도 얻자는 새로운 정원 문화가 미국 가정의 뒷마당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는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 단위.
미국의 도로에는 시속 몇 마일까지라는 숫자로 속도 제한이 표시됩니다. 사람이나 동물, 물건의 무게는 몇 파운드, 부피는 몇 갤런, 몇 온스, 그리고 날씨를 말할 때는 오늘 기온이 화씨 몇 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디를 가나 행정서류에 써야 하는 체격 정보란에는 키는 꼭 몇 피트, 몇 인치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를 채우러 가는 주유소에서도 리터가 아닌 갤런당 얼마 이렇게 된 요금 표시를 보고 1갤런에 이 정도면 이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한참을 갸우뚱하게 되고요. 신발을 하나 살 때도 240mm 신발은 도대체 어떤 크기를 골라야 할지 이것저것 신어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75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국제표준으로 정해놓은 미터법. 한국과 중국도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발맞춰서 몇 척, 몇 짝 키에 몇 평 아파트 등의 길이와 면적 단위를 센티미터와 제곱미터 등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인치와 파운드로 이루어진 인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하거나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미국식 단위가 익숙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마일은 시속 약 97km, 우유 1갤런은 3.78리터, 몸무게 70kg은 154파운드이고요. 175cm의 키는 미국이라면 5.74피트, 섭씨 30도는 화씨 86도라는 계산이 금방금방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세계의 중심, 세계의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인데 왜 생활 속 단위는 국제적 기준과 다르게 쓰는 걸까요? 사실 미국도 처음에는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했었답니다. 1789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미터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식민지 시대 영국과 유럽에서 건너온 초기 미국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았답니다. 이후 1906년에도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은 미국의 중량과 도량형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가 너무 많다고 호소를 했었고요. 1968년 미국 의회가 연구를 통해서 미터법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미터법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종의 패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아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오랜 생활의 습관을 내려놓고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혀 미터법을 따를 계획이 없는 걸까요? 지금도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단위까지 중요한 과학계에서는 단위 변환으로 생기는 오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미국의 음료업계, 제약회사에서는 리터 단위로 용기를 만들어 상품 판매를 시작했고요. 밀리그램 단위로 계량되는 약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터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미국도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국제 기준인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선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인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인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